하고 멘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멘트 들어가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멘트 들어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멘트 없고 그 다음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에서 멘트 한번 마지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야 될 부분 제가 타이밍을 좀 놓치면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덥고 힘든 날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임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득가득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계속 기침이 나와요. 헛기침이 나오는데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인도하다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면서 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밝기를 밝히 보이시니
밝기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
최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선
다시 고백할까요? 1절입니다
밝기를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시간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신
제약버스.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로 고백할까요?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고백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저희에게 보시고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주님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저희를 덮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홍익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익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사랑과 열심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교회 일들을 결정하며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남은 여름 행사들도 주님 보호 안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는 행사와 훈련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서로 섬기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홍익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과 배고픔과 자연재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수요, 아, 수요일이 아니죠. 네.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2차 100일 성경 통독, 이번 주 마무리가 됩니다. 2차 성경 통독 또 열심히 하신 성도님들, 이제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 3차 성경 통독은 9월 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 잘 준비하셔서 또 오늘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는 제가 아직 휴가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는 예본교회 홍종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데 조금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청년교구 여름 공동생활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홍천 제곡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 큰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근 초등학교 주차가 다음 주부터 안내 받으시는 것처럼 후문이 아닌 정문으로 주차 뒤편에 주차한 후에 그리고 정문으로 통해서 이제 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차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기 홍익 아기학교 모집합니다. 우리 2000년 9월부터 23년 3월까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에 탄생한 우리 아기들 20가정이 선착순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권면해 주셔서 아기 학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7장 3절과 창세기 4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계속해서 41장 42절의 말씀, 41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사랑방 모임 혹시 하셨나요? 아, 방학에는 안 합니까? 예, 아, 그러시구나. 네, 간식을 안 줘서 그러는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홍종실 목사님이시고 우리 성동 시찰회 소속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왕심 상왕심인가요? 행당동입니까? 네, 무학교의 뒤쪽인데 하여튼 뭐 예, 상왕심리 행당동 그런 쪽에 시장 안쪽으로 예,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인가?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예본 교회 담임이시고 제가 오랫동안 이분을 교제하면서 느낀 게 참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한 특징.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가지 특징. 첫 번째는요. 항상 미소가 가득하세요. 예, 항상.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회의하는데 이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 참 따뜻하죠. 예, 온유한 분이시죠. 미소가 가득하고. 두 번째는 저는 한 번도 이분이 자기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자랑할 게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참 겸손하신 분이시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항상 보면 뭐, 예. 늘 바른 얘기 하시지 절대로 교인들을 비난한다든지 다른 목회자를 비난한다거나 이런 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참 이거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고. 네 번째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뭐 또 예, 작은 교회에 오셔서 예, 참 고난이 많으셨는데 예, 항상 고생하시면서도 늘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감사하는 모습이죠. 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참 예수님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많이 들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죠? 쿠션, 그죠? 예, 예수님 닮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 들고 이런 또 귀한 분을 또 함께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닮은 분으로서 예수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예본교회를 지금 11월이 되면 개척한 지 8년이 됩니다. 그래서 성동 시찰 그 안에 이제 들어와서 정말 그 오면 그 다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최영걸 목사님이 많이 챙겨주고 시찰에 이렇게 적응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 제가 최영걸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긍휼이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 목회자들 늘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영혼들 이렇게 어려움 있을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국률의 사역이 목사님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그것은 발견한 거라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아마 교회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사님도 존경하고요. 저희 아내가 개척하다 보니까 할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도 이 사모님 때문에 많이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찰회나 노예 모임이 있을 때 뭐 개척교회 사모가 가서 뭐 사실 뭐 낀다 안 낀다 하는 게 참석한다 참석 안 한다 사실 그런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늘 연락해 주고 챙겨주셔서 지금은 이제 회원으로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모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인사를 사실 못했거든요. 어떤 이제 노예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사모님이 많이 챙겨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사모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사모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 그 요셉에 대한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닮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들 있지요. 제 애칭이 요셉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그 데이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성경상에서 한 인물을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어떠냐 해갖고 저는 요셉이고요. 아내는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양가 뭐 본가나 처가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그냥 목사 뭐 누구 엄마 부르지 않고요. 1년에 여보 당신 하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조금 농담 삼아서 여보하고 당신 부르고 그냥 교회 공식적인 모임 아니면 뭐 다 그냥 요셉, 에스더로 부릅니다. 오늘 그 참 제가 닮고 싶고 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는 옷을 보고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분을 갖고 생활하는지도 가늠할 수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게 네 종류의 옷을 입습니다.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옷을 입을 때마다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자도 흔치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의 옷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의 삶을 입은 옷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채색옷을 입습니다. 채색옷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어떤 편애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옷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채색옷을 입은 시기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시기였지요.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그렇게 얻고 싶었던 그 아들을 위에 형들은 많은 어떤 그 야곱의 그 새 아내를 통해서 얻었지만 정말 얻고 싶었던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이 태어나는 그런 이 삶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요셉에게 다른 형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요. 요셉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형들보다 더 사랑하기에 형들과 구별되는 채색옷을 입혀주었어. 정말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나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야 하며 요셉은 살아갑니다. 채색옷은 그렇지만 배다른 10명의 형들에게는 이것이 요셉에게는 좋은 사랑이었지만 형들에게는 편애가 되었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언제나 애틋한 그 사랑이 담겨있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편에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저도 삼형제를 두고 있는데요. 맏아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이 모습하고 둘째를 대하고 그 다음에 이 셋째를 대할 때요. 다 틀려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도 이 아들 삼형제가 이제 막내가 대학교 지금 1학년 다니고 있고 둘은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오늘 조금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다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장남은요, 제가 해초리를 좀 댔거든요. 그런데 막내는 어디 때릴 데가 없더라고요. 둘째는요, 형이 맞는 것을 보면서 너 몇 대 맞을래 하면 형은 뭐 한 다섯 대, 열 대 맞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협상을 해서 줄여서 했는데 둘째는요, 그걸 보고 한 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해서 한 서너 대를 올려갖고 그렇게 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편애가 안 되는 거는 어려운데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은 너무 많았고 형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적게 가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편애가 심한 편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형들에게 요셉에 대한 그것이 편애를 넘어서 시기와 그 이 미움의 원인이 되었는데 창세기 37장 4절 말씀해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형제끼리는 격이 없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어려운 것, 자기 안에 속에 있는 마음들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이지 않습니까? 형제는 비밀 없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열 명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편애를 할 수 없다고 하며 형들은 불만을 토합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은 사랑의 증거요 행복과 기쁨이었지만 형들에게는 그 옷은 보기가 싫고 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그리고 형들은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하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분 좋게 아버지가 주어준 음식을 갖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저 멀리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요셉이 오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며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한 요셉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형님들 왜 이러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외칩니다.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우 요셉이 간절히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요청을 하지만 호소를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인들이 그 주변으로 지나갔습니다. 넷째 형인 유다가 구덩이에 넣어 짐승에게 먹히는 것보다는 저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형들은 그 제안에 수용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의 절정은 상인들에게 파는 것으로 나타난 거지요. 배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서 형 동생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살아야 할 그 가족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상인에게 팔고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했던 채색 옷. 형들의 미움을 일으킨 그 옷이 형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수단의 옷이 되었고 요셉은 피 묻은 옷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옷은 노예의 옷입니다. 노예의 옷은 훈련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겨진 요셉은 그 당시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 팔려집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 이 친위대장 보디발에 그렇게 해서 노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 종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사랑으로 그는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가 없는 노예의 옷이 그에게 입혀졌습니다. 가끔 요셉은 일을 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이나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가 들 때가 되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뱉고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자기가 옷깃으로 그 눈가를 훔치면서 닦아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자국의 사람도 아닌 타국의 히브리어의 한 청년의 종이 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농사면 농사, 집안 살림이면 살림,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이득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눈에서 보면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덧입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를 가정총무로 임명을 합니다. 이는 요셉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를 일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창세기 39장 4절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대장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옷이지만 일반 노예와는 아마 조금은 구별되는 노예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 일들을 상관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리게 됩니다. 그의 집과 밭에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주인이 신임받는 자가 된 겁니다. 주인 보디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신임이 두터운 노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입은 것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너무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어디 하나 손댈 곳이 없는 얼짱과 몸짱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외모적으로 얼짱과 몸짱이면 일단 외형적으로 시선이 가잖아요. 그건 뭐 나이가 들어도 그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셉의 외모에 감탄한 여자 노예들이 둘 셋만 모이면 히브리에서 온 그 가정총무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니? 저 히브리에서 온 가정총무와 데이트 한번 하면 원이 없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외모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요셉은 추워도 생각을 못합니다. 요셉의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가 문제의 발단이 되어 연단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요셉은 모릅니다. 가정주부 요셉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가정총무지만 보디발의 종이요 자유가 없었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비전과 꿈은 그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아롱아롱 맺혀져 가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꿈과 비전은 종이 된 타향사리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대동소이합니다. 요셉의 뛰어난 용모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아내였습니다. 바로 바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지요. 저 히브리도의 가정총무 보면 볼수록 무언가 있어 멋지단 말이야 하면서 이 요셉의 일하는 주위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하고 준수한 요셉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보디발의 아내, 진한 향수를 뿌리고 속살이 비치는 옷을 입고 여러 차례 눈길도 주고 접촉을 시도해 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노예 청년이었습니다. 가정 총무인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게 감당하는 히브리 종이었습니다. 유혹에 어떻게 보면 목석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집안에 일을 할 때 누가 지켜보나 안 보나 흐트러짐 없이 성실과 충성으로 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풍성함이 넘치게 되어지는데요, 지켜보고만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담대하게, 여기서는 담대하게라는 말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요셉에게 눈치를 주다 동침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함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자고 요청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더 끌렸던 것이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놀자며 나와 함께 쾌락을 즐기자며 그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해달라는 것 다 해줄게 하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 요셉은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요셉은 뿌리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래도 요셉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지요.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준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유혹으로 그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그는 신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놀자고 하고 나하고 쾌락을 즐기자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인간적인 쾌락을 누리겠습니까? 여기서 큰 악은 보디발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요셉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은 보디발의 신의를 생각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는데 내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보디발 대장의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에게 내가 가진 은사를 다 바쳐서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나의 지금 현재의 할 일이다 하면서 그는 일들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하고 믿으며 삽니다.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임명된 뒤에는 일반 노예와는 다른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도 노예는 노예였습니다. 그 전과는 다른 품행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든 노예들 가운데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특별히 신뢰받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아마도 보디발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요셉은 형들이 시기했던 것처럼 또 시기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버리고 도망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 지르며 그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요셉을 억울하게 만드는 또 도구가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간교하게 그 현장에 그 사건을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옷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옷을 던짐으로 유혹을 뿌리쳤으나 그 옷이 요셉에게 불리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 욕정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지요. 고발자로 돌변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면서 그 옷을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증거로 내밉니다. 요셉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집니다. 수치스럽고 죽고 싶다며 남편 보디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본 보디발은 깊은 고민 끝에 요셉이 내가 지켜보았는데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 증거 앞에 보디발도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왕의 죄수의 감옥에 넣습니다. 세 번째 옷은 누명에 쓴 죄수의 옷입니다. 누명을 쓴 죄수의 옷. 누명을 쓴 죄수의 옷은 고난의 속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의 대장의 집에서 인정되었다 싶었는데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내 삶을 내가 추스러야 할지 요셉에도 앞이 아마 캄캄했을 겁니다. 이제 요셉은 제 누명을 쓰고 제수의 옷을 입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타량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고 그 후에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인정을 받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요셉은 이 주인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요셉은 주인 앞에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 당신 아내에게 눈 한번 욕종의 눈으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죄 없이 당신이 저를 신임했기 때문에 당신이 저에게 명령한 대로 감옥에 들어 갑니다 하고 이 보디바를 떠났을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힐 때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모함을 받아 자신을 믿어준 주인 보디발에게 신을 저버린 결과에 이른 대한 눈물이었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삶이 계속되는 것일까 하며 그는 고난의 터널을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는 되새겨 봅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데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강철 왕이라는 아주 미국의 부유였던 카네기 이 직무실 벽에는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커다란 낡은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썬물로 인해 물이 빠져나간 백사장의 한 척의 배와 노가 놓여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담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그러나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어떤 사람이 카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좋지도 않은 이 그림을 그렇게 귀하게 당신의 직무의 가장 한 이 벽면의 가운데에 걸어 놓았습니까? 카네기의 대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참 어려운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다가 어느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림 밑에 그러나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는 글귀는 그에게 하나의 큰 힘이 되었고 세일즈맨의 어려운 그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잊지 못해 그가 28세가 되네 기었고 그 노인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그림을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할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그림을 내가 값을 쳐주겠습니다 하고 할아버지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카네기에게 연락을 해서 그때 이 카네기는 그림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그 길기를 생활신조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민물 때가 오면 절망스럽게 보였던 백사장의 배는 아주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노를 저으면서 물길을 따라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카네기는 갖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썰물 때도 있고 밀물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자연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려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밀물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나락의 시간을 걷는 사람에게도 그에게는요 서너 번의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밀물 때가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썰물 때 절망이 엄습해 올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간이나 행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과 도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절에 억울했던 누명을 쓰거나 잘못이 없었는데 오해를 받아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억울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상담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도 받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억울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요셉이 강간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일들이 진행되어졌는데요. 여러분, 강간범으로 몰려지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형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형을 해 처하지 아니하고 왕의 제수의 감옥에 들어가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임합니다. 처음에 노예가 된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이 호의를 보았던 것처럼 책임자 간수장이가 요셉을 호의를 보이면서 그에게 감옥 안의 모든 재반 사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도 그 살림살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제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감옥 안에서 제수의 생활 안에도 이렇게 간수장에게 그런 이 감옥 안에서 모든 책임을 위임받을 때까지는 그의 삶이 얼마나 바르고 고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옥의 책임자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감옥의 살림살이를 다 맡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은 애굽 총리로 구원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의 인생의 중에 있지요. 하지만 이 내리막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 반전의 기회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살면 여러분 반전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반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히 썩지 않는 반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는데요 늘 유심히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이 관원장이 얼굴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을 건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니까 이 두 사람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술 맡은 자에게는 당신은 며칠 내로 복귀를 할 것이고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죽게 될 것을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안 가서 이 일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할 때 요셉은 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종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였다. 그런데 정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이 나가면 그래도 그 당시에 최고의 왕, 초강대국의 이 바로 밑에서 당신이 떡 굽는 간원장은 상당한 지위의 자리였거든요. 당신이 나를 이 감옥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당신이 나가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복직은 되었지만 아무런 기쁜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제수의 몸으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이 애굽 전역에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바로가 고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왕의 제수 감옥에서 있었던 꿈 해석에 이 요셉을 생각해 냅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어떠어떠한 죄를 져서 사실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히브리 청년 총 한 명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저는 복직을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을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그 요셉을 청거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거고 자기가 경험한 실질적인 그 이 꿈 해석대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이 애굽 전역에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보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보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마포 이 옷은 보통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입는 옷, 그리스도인의 표시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시 이 세마포 옷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옷은 앞으로 애굽 백성과 그리고 그의 가족의 그 기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옷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인자로 세워질 때 그는 자기 혼자 그 지위와 신분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리로 재임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애굽 전역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70여 명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총리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만약에 여러분으로 만약에 끝나고 그 울타리를 만약에 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꿈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꿈이지만 그 꿈이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만약에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 만약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 채색 옷을 입고 행복과 기쁨을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옷이 형제들에게 시기의 옷이 되고 노예로 팔려 슬픔의 옷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예 옷이 주인 보디발에게 신받는 옷이 되고 그 주인이 모든 일을 맡기는 가정총무가 되고 형통을 노래하는 옷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임받는 가정총무의 옷이 누명의 옷이 되고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옷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다양한 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평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골짜기 같은 어둠 캄캄한 그런 인생만 걸어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그 우리가 높은 산마루 같은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또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제수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 옷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그 일들을 성실과 정직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기쁨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옷, 캄캄한 터널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입혀진 다양한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양한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여행을 아름답게 순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양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과 성실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본교회 홍정실 목사님 주신 말씀 감사하며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삶 속에 고난과 또 절망이 찾아오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맹물과 썰물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계속해서 믿음의 정진에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로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되어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저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많은 굴곡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밀물과 썰물, 아버지 기쁜 일과 슬픈 일, 아버지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아버지 반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역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제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본교회를 섬기시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홍종실 목사님, 하나님 우리 예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드리며 아버지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주여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홍종실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본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예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꿈들이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통화의 손전이 구현되도록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 함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기쁨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번 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사역들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날로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버지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아버지 많은 우리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쓰러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어지기로 나오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종실 목사님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한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예분교회 모든 사역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예분교회를 향해서 예분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회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홍종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그 광야에서 나와 걸어가야 길을 보게 되리라.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양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심에 그 시간과 그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곳에 세우신 홍익교회 위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소원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